구유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이죠. 지저분하다. 쾌쾌한 냄새가 나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요. 배설물과 음식물들이 뒤섞여서 아주 막 꼬질꼬질하게 때가 묻어 있고 찌들어 있고 그래서 냄새가 나지요. 예. 여러분들 또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구유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상쾌하지 않은 그 느낌을 갖게 하지요. 어릴 적에 할머니가 꼭 늘 저를 이렇게 시키셨는데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간간히 시키셨는데 워낙에 뺀돌뺀돌 해가지고 시키셨는데 어떤 거냐면 주변의 이웃들이 먹다 남은 음식들을 구정물통에 담아놓으면 바켓을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순회를 해요. 이렇게 순회를 해서 그거 담아놓은 거 이렇게 바켓에 담아갖고 또 와서 집에 오면 그러면 커다란 그 대야 같은 데에 그렇게 부어가지고 이걸 해집지요. 그래서 거기에 동물들이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가 들어있다든가 뭐 나쁜 것들이 좀 들어있다든가 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걸 해집어가지고 막 찾아야 돼요. 찾아서 먹어도 괜찮은 거면 이제는 그거를 가져다가 이제 구유에 갖다가 푹 붓죠. 그런데 막 어릴 적에 얼마나 구역질이 나오고 거기 가는 그 자체, 그 구유 앞에 가는 것 자체도 마음이 허용이 안 됐어요. 너무 냄새나고 더럽고 그래서 쾌쾌하고 그래서 거기 가는 것도 별로 상쾌하진 않았는데 뭐 할머니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데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그 통을 들고 이렇게 뒷걸음쳐서 구유 앞에 딱 보고 이렇게 팍 부었던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지없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부으면 그게 그냥 자연히 살며시 야 예쁘게 앉아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팍팍팍 들어가가지고 이게 옆으로 팍 다 튀죠. 다 튀어서 옷에 다 묻고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음식물들이 제 몸에 다 묻어서 아주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하기 싫었고 너무 더럽고 그래서 구유라고 하는 것이 그런 정도의 상징이죠. 아마 이스라엘의 구유나 우리의 구유나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동물들 먹이는 것들이 뭐 다 그렇지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 생각해 보실까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 괜찮으세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젠 이것이 상투어가 되어서 뭐 그렇게 크게 거부 반응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표현을 곱씹어 생각해 보세요. 구유에 나신 아기 예수.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겪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가만히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것은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져요. 정말 아프고 쓰라린 거예요. 서글프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그 애잔한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의 때가 다가왔는데 경제적인 이유가 되었든 뭐 가난한 이유가 되었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되었든 어쩔 수 없이 이 출산한 아기를 구유에 누여야 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괜찮으세요? 얼마든지 그 구유에 누여도 괜찮으세요? 그 냄새나고 정말 그 뒷걸음 쳐서 가야만 될 만큼 그 구역질 나는 그 더러운 그 짐승의 그 여물통, 짐승의 먹이통, 거기 막 음식물 찌꺼기부터 시작해서 배설물이 막 묻어있고 아시죠? 돼지 거기다가 구정물 갖다 주면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발을 거기에 구유통에다 넣고 막 먹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거기에 이제 태어난 아기를 눕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뭐 당연히 그런 거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부모로서 이런 피눈물 나는 상황인 거죠. 지난 10일 오후 4시쯤에 34살 된 아버지와 12살 된 아들이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 우유와 식료품과 그 사과 6개 등 그 식료품이 한 10,000원 정도의 금액을 이렇게 훔쳐다가 그 마트의 직원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A씨는 택시기사로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근근히 그 가족들의 생계를 이어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몸에 당뇨와 갑상선 이 질환 등이 지병 등이 이렇게 악화가 되면서 도무지 이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지냈는데 문제는 가족 식구들이 다 굶주린 거죠.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주린 거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물론 도둑질은 나쁜 거죠. 당연히 나쁜 거지만 하는 수 없이 아들과 12살 된 아들과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가서 마트에 우유와 사과를 몇 개 담았고 하다가 들켰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비참했을 겁니다. 수치스러웠을 거고요. 아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싶은 것이 다들 아버지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과 함께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영상 한번 보죠.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어제 뉴스 보시면서 좀 많이 뭐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작지만 사과라도 좀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다.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하죠. 가장으로서 이제 일을 못해갖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들의 사정이 알려지면서 완전 절망의 상황에서 특별한 희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완전 절망의 상황이죠. 오죽했으면 물론 도둑질이 나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럼 오죽했으면 그 아들과 함께 그 우유 몇 개를 훔치기 위해서 사과 몇 개 훔치기 위해서 그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서 그렇게 갔을까. 그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 특별한 희망이 시작되었는데요. 마트 사장님은 없던 일로 하면서 선처를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유를 얼마든지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식당으로 데려가서 국밥을 대접해 주고 그 모습을 지켜본 한 시민은 일부러 현금 인출기에 가서 자신의 돈 20만 원을 출금해서 가져다 주기도 했고 또 지역 행정복지센터는 비군에게 무료 급식 카드를 지원하기로 했고 아버지 A씨에게는 일자리를 소개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이들이 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중에 경찰관이 인터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근근히 어렵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당장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자식들을 마음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내쉬고 있는 그런 부모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완전 절망의 상황이에요. 전혀 희망을 내다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이들의 따뜻한 온정이 모아져서 특별한 희망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이와 같습니다. 구유와 아기 예수. 구유와 아기 예수. 이것을 서로 연결해 볼 수 있는 연결고리가 티끌만큼도 없어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누구에게나 다 주목받고 환영을 받고 대단한 칭송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나타나야 맞는데 구유와 아기 예수는 도무지 연결해 보려고 해도 전무지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누가 구유에 넣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경찰관의 그 말씀처럼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휴 무슨 요즘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요즘 세상에 어디 밥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밥 굶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구유라고 하는 이 초라한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꺼려하고 모두가 싫어하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다 무관심하고 소외감과 외로움과 그 힘겨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구유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바로 이 절망의 그곳, 구유와 같은 완전히 절망하고 다 냄새난다고 꺼려하고 구역질 내면서 냄새난다고 하면서 썩은 내 난다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는 무관심하고 있는 그곳에 아기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구유가 저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구유가 저 자신이다. 실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희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형편도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특별한 희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혀 가능성도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희망보단 절망의 이야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구유와 같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희망을 보게 하셨단 말이지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감격을 깨닫게 하는 상징이 바로 구유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을 대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각기 다들 다양합니다. 다들 다양하지요. 다 똑같지 않아요. 결코 똑같지만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며 즐기기도 하겠지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술에 찌들어서 취해가지고 즐기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지내겠지요.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기쁨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구주 예수의 나신 날 천사가 들에서 양떼들을 치던 목자들에게 구주가 태어난다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렸을 때에 그들이 마구간까지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좀 보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아무렇지도 않나요? 마구간. 여러분, 어느 가정집을 간 것도 아니고요. 어느 뭐 산부인과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마구간 구유를 찾아갔어요. 아기 예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다 짊어질 아기 예수가 오셨다는데 그 들려진 그 소식이 뭐 큰 기쁨의 소식인 건 맞는데 하필 장소가 마구간 구유래요. 괜찮으십니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습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이들이 움직여갑니다. 이들이 움직여가요. 마구간, 그것도 구유에 나신 아기.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마구간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움직임을 보면요, 사람이 언제 움직이냐면 뭔가 확신이 들었을 때, 뭔가 기대, 분명한 기대가 있을 때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은요, 뭔가 확신을 하기는, 뭔가 큰 기대를 갖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마구간까지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어쨌든 이유야 여하튼 그들이 이 마구간 구유까지 왔다고 하는 것, 이것만 해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은 이들 각자는 어떤 반응이었을까?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먼저 이 목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목자들의 반응이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 소식이 너무도 당연하게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심히 당혹스러운 일이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이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인지 진짜로 일어난 일인지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혼자 간 게 아니라 함께 갔던 거예요. 서로 말해서 그래서 가서 보자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요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정말 더 견고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가서 확인해 보자. 가서 뭔가 정말 확실한 것인지, 정말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참 좋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한 번쯤은 정말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바로 이 목자들의 반응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자. 물론 그 장소가 좀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 장소가 마구간 구유라고 할 때 이것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아, 그런 일이 설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있었든 없었든 그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가보자.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가서. 지체하지 않았어요. 뭐 쭈삐쭈삐도 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 너무도 중요한 요새요. 목자들의 반응입니다.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하니.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전해줘야 될 분명한 소식입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빨리 가서 전해야 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요, 21절 중간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얘기합니다. 목자들이 이렇게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처음에는 설마? 진짜? 그래, 이 일이 정말 되어진 일인가 확인해보자. 그리고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했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당시의 목자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소위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그렇게 기억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어쩌면 정말 소외되고 정말 어쩌면 제일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고작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동물들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없는 것, 뭐 그런 단순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다지 소망도 없고 그다지 기쁨도 없는 그냥 그렇게 지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노인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찬송과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루한 인생, 주목받지도 못한 어쩌면 무시당하던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가서 찾아보고 확인했을 때 아기 예수의 나심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다시 마음의 찬송과 영광으로 채워지게 되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직업이 바뀌었다든가 갑자기 엄청난 돈이 생겼다든가 한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은 그대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입술은 찬송을 부르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아무리 절망의 때에도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찬송이 시작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자의 영광인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이 바로 그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의 오심의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은 찬양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차서 그 영광으로 가득 차서 또 다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 없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마구간 구유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생각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초라한 마구간 구유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계시면 희망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에 계시면 희망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동안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기며 소외당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냄새나고 추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흉측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희망이 다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명히 그 목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그래 가자, 그 아기 예수의 나심의 그 기쁜 소식을 한번 가서 일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듣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듣는 자들. 자, 듣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18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 놀랍게 여기되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여서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해서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상태. 그래서 놀랍게 여긴 거예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탄성을 지르고 있는 거지요. 되게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은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요, 듣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듣게 되기도 하고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말이 돼? 아, 요즘 세상에 소위 밥 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듣는 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왜요?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일반적인 현상이라면 듣는 자는 온갖 생각으로, 온갖 추측으로 그냥 스스로 평가를 해버립니다. 에이, 저 사람 거짓말 치는 거야. 에이, 저 사람 보지도 않고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해. 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저 거짓말을 해.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듣는 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실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감사하죠. 그러면서 저는 갑자기 그렇다면 당사자인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에 한번 반짝 생각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평생에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언제나 중심에 머물러 계셔야 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유를 생각할 때에 이 생각이 반짝 성탄의 기쁜 이날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낙심의 상황에, 실패의 상황에 우리에게 다시 희망의 끈을 붙들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는 끝까지 잊지 않고 단 한 번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구간 구유와 같은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멈추지 않고 우리도 역시 계속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날마다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마구간 구유, 가장 낮고 누추한 것, 냄새나고 더러운 것,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이미 멀어진 것, 그러하기에 구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 몇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들려진 사람들이 요 몇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그 소문이 소문에 의해서, 소문의 소문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자리까지 나온 자들은 지극히 적은 자들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웃어 넘겼겠지요. 세상에. 아니 무슨 궁전, 무슨 왕궁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류의 뭐 구세주가 오신다는데 무슨 저 마구간 구유에, 저 초라한 구유에, 저 낮고 낮은 그 구유에 오시겠어. 웃어 넘겼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해버렸겠죠. 믿지 않았겠죠. 그냥 잊고 살았겠죠. 마리아처럼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생각에 염두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냥 반짝 기억했다가 생각했다가 잊고 살았겠지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과 몇 사람만 나와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 자식을 낳고 싶겠습니까? 마구간의 구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난한 환경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구간 구유에 놓일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어쩌면 마구간 구유와 같은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주목해 주지 않고 어쩌면 완전히 잊혀진 존재처럼 어쩌면 완전히 망가진 존재처럼 허무하고 공허하고 외로움과 허전함과 쓸쓸함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좋은 성과보단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 가족들을 위해 힘껏 일했던 일터에서 하루아침에 실직된 가장들,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아 마땅히 갈 대학이 없는 수험생들, 취업을 위해 사방으로 뛰어보지만 쉽지 않은 젊은이들, 연말에 성과가 좋지 않아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직장인들,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점점 상태가 어려워지는 환우들,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점점 옥죄어오는 경제적 압박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받은 그 상처들, 오직 자녀들을 위해 일평생 한평생 바쳤 것만 자꾸만 삐뚤어져가는 자녀들, 계속된 오해와 말들로 인해 위축된 나 자신, 이 모든 것이 마구간 구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구간 구유에 오신 것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힘겨운 일이 있으십니까?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시는 마구간 구유임을 아시길 바랍니다.